어떤 집사님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의 아내는 늘 그 가게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손님이 없을 때는 남편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남편이 가게를 비우면 가게를 지켜주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서 간식을 먹이고 옆에 있는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늘 부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신방을 좀 와달라고 해서 찾아갔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이 가게 그만두고 저희들은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사랑받는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같이 사는 부부가 가게를 정리하고 집을 파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할 수가 있냐고.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 내 가게 내가 팔고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파는데 뭐 할 말이 있어? 그리고 이거 뭐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고향에 내려가서 부동산 개발해서 돈 좀 벌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이 말을 듣고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할 수도 있고 살던 집을 팔 수도 있죠.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돈을 벌어도 나쁜 거 아니죠. 문제는 부부관계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먼저 상대방과 상의해야 하고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야 하고 같이 결정한 후에 시행해도 늦지 않죠. 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그 다음에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아내의 상처가 사라졌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는 거군요. 무엇을 먼저 더 사랑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지 그 순서를 모른다면 아무리 많이 수고해도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고 인생에는 금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5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와 하나님은 언약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조상들과 하나님이 맺은 것만이 아니고 오늘 너희들과도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을 가르쳐준 거죠. 그리고 언약 사건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을 말하면서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너무 무서워서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 당신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는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이 옳다, 앞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그것이 변치 않기를 바란다고 허락을 하셨다. 그러니까 각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각자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와 그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오늘 신명기 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4절부터 9절까지를 이름하여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두 번째,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의 방법이 두 번째 주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4절 말씀,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쉐마의 내용을 별명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습니다. 어떤 서기관이 물었다는 거요. 예수님께 계명 중에 넘버원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시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인용하여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쉐마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사실은 이 십계명도 10개의 계명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1계명만 잘 지키면 나머지 9개도 저절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1계명 내용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바로 이 내용이 모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도 않고 부처님을 섬기지도 않으니까 나는 1계명 지켰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만 믿으니까 1계명 지켰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만은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어야 인생은 사는 맛이 나고 내 존재 의미가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권력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 자녀의 잘됨이 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된다면 그 어머니에게 그 자녀는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고, 유능한 기업가가 회사를 사랑하고 이 기업을 위하여 온 힘을 다 바치고 삶의 보람으로 여길 때에 그 사업가에게 그 기업이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란 말씀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도 섬기지 말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즉,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셔야 하는 거다. 그게 일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즉 이 세상의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한 내 마음에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과도 차원이 다른 월등한 분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나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언약이란 뭐와 같다고 했어요? 결혼식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상당한 자유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의식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자식을 낳든 회사에 나가 일을 하든 나의 첫 번째 관심과 상대는 배우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비록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상태에 있더라도 배우자의 마음의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은 누구예요?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과 상의해야 되고, 그 사람과 의견을 조율해야 되고, 나도 그럴 의무가 있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요구할 권리도 있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었고 나의 1번 상대가 누구냐? 하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내가 넘버원, 제일 처음으로 상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문제에 내 마음이 막 끌려 들어가지만은 나의 1번 상대는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싶은 욕심이 있고 관심이 있지만 내가 먼저 상대해야 될 것은 자녀가 아니고 그 자녀를 내게 주신 누구다?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상대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며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를 물어야 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녀를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행할 때에 그 자녀를 바로 기를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내가 권력을 잡기 원한다 할지라도 권력이 나의 제1번 상대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권력 잡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묻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전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먼저 전쟁이 일본 상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본 상대가 되어서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과 먼저 상의해야 하는 나의 상대의 넘버원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말에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받으실 유일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그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언약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분만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갑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방법인데 그것이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이야?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정으로, 무언가를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죽도록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자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업을 좋아하는 기업인이라면 자기 회사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 공부를 해도 말이죠, 대충하고 놀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공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왔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세상에 그 누구와 어떤 것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말고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을 6절에서 9절 사이에 디테일하게 보충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네 마음에 새겨. 두 번째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그 말씀을 입으로 가르치고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잠자기 전에도 일어나서 바로 이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벼로 삼고. 여러분, 손목에 매라는 건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팔로 뭐 땅을 파든지 뭐 나무를 뭐 심든지 다 팔을 움직여 할 때 이 팔목에다가 띠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말을 쓰고 그거를 보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할 때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고, 머리에 미간에다가 쓰러는 거죠. 데모할 때 왜 일사가고 반드시 쟁취한다 시뻘건 글씨 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머리에 띠를 누를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보면서 뭘 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시면 내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대문을 출입할 때에도 문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성경 구절 적어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성경 구절에 키스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집 밖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하루에 적어도 두 번 이상 쉐마를 기억하거나 암송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들은 믿고 살아왔던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순간에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쳐서 올인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주제. 그렇게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이 광야에서 꿈꾸는 소망의 장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기서 가나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에도 들어갈 것이고 네가 이 세상에서 이루기 원하는 네가 원하는 낙원 가나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찬송가 246장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여기서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죽어서 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기에도 반드시 들어가겠고 또한 너희들 조상에게 약속한 그리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소원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끝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읍을 수백 개 수천 개의 성읍을 네가 짓지 않았는데 그 견고한 요새 수천 개의 성읍을 누가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11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네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 것이고 그 집에 물건을 가득 채우는 건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남이 채워놓은 것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게 될 거고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를 먹으며 배부르게 살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의 결과,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는 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삶은 거저 주어지는 공짜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 하나하나가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을 얻는 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짓지 않은 집을 가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집 하나만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집 한 채를 얻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으고 영끌을 해서 사고 평생 그 집 갚으며 사는 게 인간의 일생인데 그 그 집에 물건이 가득 찬 집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거저 공짜로 선물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파지 않은 우물, 가꾸지 않은 포도원, 다 하나하나가 우리 힘으로 얻기는 지극히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지 말고, 아니 그런 것을 네 인생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도 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에너지도 쓰지 말고, 너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 사랑의 대상을 정확하게 잡으라. 이 세상에 사랑할 만한 것이 많은 것 같아도 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면, 말로만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다음 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결국 인생의 과제는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풍성한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신앙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가져다 쓰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고 하나님만이 사랑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바칠 때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것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어떤 것을 위해 여러분의 힘을 쏟아 부으셨습니까? 충실한 가장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유능한 사업가는 기업을 일으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수고를 다했고, 실력 있는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연구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그것을 사랑하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은 거지. 그것을 사랑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죽도록 일한 거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며 너의 힘을 거기다 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누구냐? 돈과 명예도 아니고 가정과 자녀도 아니고 회사와 국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하여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며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인생의 비밀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비밀과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가나안을 앞에 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인생의 원리를 결코 잊지 마라. 헛된 것을 대상으로 삼지 마라. 그것에 너희들의 에너지를 다 기울이지 말라. 하나님 한 분을 정하고 그분에게 너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참 이쁘잖아요. 초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업체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부모도 되고 기업인도 되고 학자도 되고 훌륭한 학생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 확 돌려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목표로 삼는지, 사랑의 목표로 삼고, 그죠? 성읍을 얻기 위해, 집을 얻기 위해, 우물을 얻기 위해, 그것을 사랑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고 죄도 짓고, 좋아, 그래서 조금 얻었다고 합시다. 그 얻은 것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켜 주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옵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다 가져도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 가진 것 같으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이 뭐 이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유일하게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럴 때 내 인생은 후회가 없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때 잘 살았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와 방법과 결과를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많이 얻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는가, 그것이 인생의 평가 기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마지막 삶의 열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이유, 자식 잘 키우려고? 아닙니다. 거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이유, 하나님 한 분을 죽도록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인간도 내 마음에만 쏙 들어봐 내가 업어준다 그러잖아요. 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다 할지라도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거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할 대상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모든 인생은 다 선물이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때 삶은 공짜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 결코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세상의 모든 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인생의 비밀이며 삶의 원리라는 것을 마음을 다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거꾸로 산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와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물로 받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헛된 것을 죽도록 사랑하고 나서 인생이 허무하다고 탄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충분히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